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교란시켰던 그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말의 핵심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할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바울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뭐가 진짜 바른 복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교회 어른들, 장로들, 사도들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 복음이 진짜다, 그 외에 다른 거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그런 논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너희들 나처럼 돼야 돼, 유대인처럼 돼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들을 지켜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거 필요한 것 없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유대인처럼 정결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음식규례 지키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주장하면서 우리가 1장 앞부분에서 이미 전했던 그 복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5절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처럼 되라고, 유대인처럼 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고집스러운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 초대교회 안에 또 한 가지 논쟁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당시에 고기 먹기 어려웠어요. 요즘이나 고기 자주 먹고 많이 먹고 하지만 2000년 전 고기 먹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 뒤로 해가지고 시장으로 흘러나온 그런 거 아주 싸게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우상 귀신 그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고기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야, 그 그깟 고기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고기 먹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논쟁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것은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이방인에게 이방인, 뭐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마음이 있다. 그러니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가지고는 그렇게 뭐 논쟁하지 않고, 그건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각기 마음에 작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싸울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을 근본적 진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테면 20세기 초반에 서양에 소위 그 자유주의라고 사람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풍조가 막 생겨나가지고, 이를테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튼 사람들이 쓴 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에 뭐 이거 옛날 사람들 지금 현대의 그 상식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윤리나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 교회가 아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복음의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이지 우리를 좀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치열한 논쟁이 생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요 다섯 가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성경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주장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면서 탄생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많은 기적, 이를테면 오병이어 사건 도시락 나눠 먹은 거 아니라는 거죠. 도시락 나눠 먹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이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를테면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분의 부활, 육체적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고 그분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다, 그게 뭐 무슨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이겨 다시 살아나신 거다,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를테면 예수님의 재림, 이 다섯 가지,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다섯 가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근본적 진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근본주의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지 현대인들,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변해도 복음은 동일한 거죠. 세상은 변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 우리도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부여잡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성경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죽임당했지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이 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우리를 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심판하러 오실 거다. 우리 늘 사도 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시대에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신앙 고백, 그거 있는 거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는 뭐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9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장 1절 보시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다. 최소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적인 사도들과 특별한 왕래가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9절 보시면, 8절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4년 동안이나 뭐 특별한 교류 없이 각자 사역하고 각자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야고보, 개바,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이 정말 참 사도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분업이 이루어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유대인에게, 이런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져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유대인에게 증거된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다고요. 그거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 베드로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도 한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전해진 복음, 바울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 똑같은 복음. 그래서 서로 오히려 이게 말이 잘 통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맨날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라가지고 이방인의 언어, 이방인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방인 문화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방인의 언어를 잘하고 하니까 이게 사역의 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시골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도시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똑같은 거예요. 서양의 기독교, 동양의 기독교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를테면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이 믿고 전했던 그 복음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믿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어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거죠. 그러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복음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 저 서양의 기독교인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어 사는 기독교인이나 다 한 가지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좀 더 중요하게 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만났던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사도들, 이를테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게바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약속하면서 그러면 너는 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사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 이거 나 본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난 갈등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안에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본래 좀 살고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마 이민 2세나 다른 지역에서 좀 살면서 혹은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좀 언어적인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거, 매일 구제. 매일 구제가 뭐냐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질 때 매일 구호소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양식을 제공하는 그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는 본래 이 디아코니,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뭔 시중을 드느냐? 가난한 사람을 시중 드는 겁니다. 왜 집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재정을 보느냐 하면 교회의 재정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정신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들 도와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다. 이거를 이사야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 묵상했던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사회복지는 국가가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다른 것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믿는 믿음이지 거기에 다른 것 덧붙이면 안 된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야 되고 교회의 사역 안에서도 늘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회복지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난한 사람의 몫을 늘 생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챙기고 돌보고 해마다 이벤트하고 뭐 명절이 되면 뭐 어떻게 되면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필수적인 사역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적인 야고보, 개바, 요한 같은 사도들도 사도 바울 신교의 약수,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우리는 유대인 할게,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울에게 굳이 가난한 삶을 생각해야 돼. 사도 바울도 야 너희들이 강조 안 해도 나는 충분히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가난한 삶을 돕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 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잘 돕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